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첫 번째 내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선교 조건으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바울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지혜가 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인간적인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채워주셔서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가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첫 번째 사역지 내용이 지금 읽은 본문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첫 번째 사역이었던 거죠. 이 안에 보시면 크게 빌립보 사역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루디아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간수 사건인데 지금 읽은 본문은 루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먼저 이 안에 11절 12절에 보면 여정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트로이입니다. 여기는 터키고요.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처음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절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오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이 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성경만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신혼여행을 갔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에 유학하고 있는 목사님 댁에 가서 한 2주 머무르다가 같이 차를 타고 그러면 한번 그리스를 한번 돌아보자. 이 그리스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한번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자 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다 보니까 이 그리스는 밑에 남부 지역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동부 지역에 그러니까 저 오른쪽 맨 위쪽으로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도 그런데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를 가려면 산으로 산길을 타고 막 넘어가야 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길이 하나밖에 없었냐면 2000년 전부터인가 2500년 전부터인가 로마가 이제 식민지를 다 정복하면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가져가기 위해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마차 두 대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넓이로 길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길이 하나가 쫙 나 있어요. 그 길이 이제 해안선을 따라 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참 지푸른 에게해가 막 정말 예쁘게 막 넘실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왔죠. 그 다음에 오면 빌보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여정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네아폴리에 탁 그냥 내려놓으셨을 때는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물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진로에 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아폴리로 딱 왔을 때 그때부터는 눈앞에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길을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렇게 네아폴리에서 처음으로 쭉 그 길을 따라와서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적하게 이제 빌립보에 다다른 거죠. 그럼 빌립보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바울이 했던 사역이 나옵니다.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날짜는 안식일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여기 보면 장소는 강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대상은 거기 모여있던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지껏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을 가지 않아요. 회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지금 어디냐면 강가로 간 거예요. 그렇죠? 강가에 간 거예요. 또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말씀을 증거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자들. 그것도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 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음 사역의 대상을 예전 같았으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서 여자들에게, 그것도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모습인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계획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것도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역을 했던 방식도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서 일정 부분을 다 수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역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역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강가에 나가서 이방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강가에 가서 이방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요 지역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아, 여기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강가다. 이렇게 해서 팻말을 꽂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가서 보면 강가가 아니고 그냥 냇가도 아닙니다. 그냥 그 내 크기가 요 한 1m 폭도 안 돼요. 거기 가서 아마 그 여자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빨래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강가에서 막 여러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예배당이 요 앞에 의자줄 한 두 줄 정도밖에 안 되는 요런 정도에 그냥 조그마하게 내가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가서 이방 여자들이 빨래하고 잡담하고 있는 거기에 간 거죠. 바울이 여기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도 안 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한 5만 명쯤 모여있는 무리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면 그냥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자들에게 그냥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잡담 나누는 것처럼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도란도란 소곤소곤 이렇게 그냥 얘기를 조용조용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무언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겠죠. 여기 보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설명을 했는데 이방 여자고요. 이 사람 옷감 장사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는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생활을 할 만하면 여자는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여자는 이름이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아마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의 가정이 어땠는지, 살아온 환경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좋게 생각을 해서 야, 크게 장사하는 거상인가 보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굳이 여자가 옷감 장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한 맨 마지막 내용은 14절 끝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맨 끝에 14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결과는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2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고집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와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여자를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그저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 몇 마디를 해주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몇 마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넉넉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클까요? 아니면 한 여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는 것이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어떤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세례요한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거 보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세리들을 보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군인들을 보고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막 죄악들을 지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악을 지적하고 속이 후련해하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 하고서 죄를 막 지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리들 중에 일부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요한이 전한 것을 좋은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헤롯에 대해서도 헤롯왕에 대해서도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잡아서 가두는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고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첫째 아들이 죽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 바로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헤롯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쉽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가 늘 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을 했는데 루터가 예정론을 주장했고 또 앞서 시대에는 어거스틴이 예정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정론이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상을 달리해서 설교를 따로따로 하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고서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걸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고작 찾아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IQ가 높고 안 믿는 사람은 IQ가 나쁜가?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예수를 적대하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해답 중에 하나가 예정론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그래도 결국 그냥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가 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딴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 너나 믿어라 그러고서는 적대시하는 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두 자녀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둘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만 공부하자 그랬더니만 첫째 아들은 네 이러고선 가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둘째 아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엄마 나는 내 인생을 살래. 그리고 나가서 음악 들으러 나가버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걸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2차 선교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지껏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회개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빌립보를 사랑하시고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그 먼 곳으로 바울을 가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했던 다른 곳으로 사역하러 가려 했던 바울을 붙잡아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던 귀한 모습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또 내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지만 내 고집대로 행동할 때에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